사무엘하서 15장 30절부터 37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물은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치 못한 우리의 모습인데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시간 두려움 가운데 계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키를 원하고 소원하며 힘쓰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에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어갑니다. 그냥 지혜라 이렇게 할까 하다가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싸움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께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혜 싸움이라 이렇게 주제를 좀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보니까 현대 교인들에게 있어서 참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신자로서 싸우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신자로서 분명히 싸워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운다는 것, 싸움에 대해서 너무나 희미한 생각을 갖고 있다 못해서 아예 싸움 저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겁니다. 신자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싸움이거든요. 그 의미가 뭐 기도하는 그 행위가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싸움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가 싸움인데 사실 기도를 하면서도 싸움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또 대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싸우는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 안에 내 뜻과 욕망을 포기하는 걸 실어놓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을, 나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나와 싸우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날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것 자체가 나를 위해 살고자 애쓰는 그런 내 자신과 싸우는 기도예요. 내가 나에게 싸움을 거는 기도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들 하나하나가 자신을 치는 것으로 항상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신자에게서 끊이지 않고 있을 때 그 사람은 항상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싸우는 삶이다. 그 점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 신자가 항상 이런 싸움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항상 그 자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자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젖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건 여러분도 사실은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비록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온 마음과 모든 관심을 그 말씀에 쏟아붓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말씀을 돌이키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라면은 일주일 한두 번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 무방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 또 그것도 아니지 않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 마음이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은혜로 인한 기쁨과 그러한 감사도 맛보지를 못하고 또한 우리 속에 넘치는 감사로 인한 행복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용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우리가 말하면서도 정작 나에게서 형제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은 용서와 자비의 그 모습이 아니고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다툼이 아닌가도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에 대한 그러한 현실에 있는 나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함과 회개가 없는 것 이러한 것은 더 큰 심각한 신앙의 문제에 빠져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지금의 현실일 수가 있다. 그걸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모두가 다 뭐냐면은 이 싸움이 빠져버린 신앙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싸움이 빠져버린 채 그저 하고 있는 것은 내 몸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전부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야 뭐 참으로 다행하고 또 고마운 그러한 일이겠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신자로서의 싸움이 있으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혜 싸움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듭말하지만 여러분이 유양 믿음을 가진 그러한 신자로 부름받았다면은 그 신앙으로 산다는 것 하나하나가 순간순간 모두가 다 싸움이라는 것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리석음과 싸우는 게 싸움이고 내 안에 있는 불의함과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교만과 싸우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억눌러라. 그러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형제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것이 아니고 야 이게 참으로 악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내가 또 이런 악한 일을 했구나. 애통해하고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싸우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30절에 보면은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한다. 이 모습은요. 어떤 큰 슬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슬프다 그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 슬퍼하는 죄로 인해 애통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다윗은 어떤 큰 슬픔을 안고 그렇게 떠나가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슬픔이냐. 압살롬에게 성을 빼앗겠다는 그런 슬픔은 아니란 말입니다.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우며 행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다윗은 죄와 연관된 그런 애통과 그런 슬픔에 빠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을 하며 죄로 인해 애통이 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처지에서 자기의 그 죄를 지금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날 것인가를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의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다윗의 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12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집에 재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서. 그 집에서 일어난 재화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 그걸 생각을 했을 것이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압살롬이 탓이 아니고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이걸 생각을 하고 그 깊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죄에 대해 애통했다. 이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결국 지혜의 일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내려진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너 벌받아. 이게 끝나는 그것이 아니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이걸 돌이켜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죄에서 생명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죄에서 긍휼과 사랑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러한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징계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라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일들이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악한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여러분의 악을 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야말로 자기 백성을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신자에게는 하늘의 지혜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분별하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이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면은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감사함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지혜가 있을 때 그러한 분별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혜란 얘기죠. 그래서 성경서 말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한 지혜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잘 해결해 나가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내는 그걸 지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가는 그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운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다 그 말입니다. 어려움이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구나. 나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게 참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바라보고 분별을 하구나. 이러한 얘기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해가지고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로 왕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을 이스라엘 속에 나타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로 그러한 사람으로 세움받은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먼저 왕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긍휼을 어떻게 이스라엘 속에 나타내고 증거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죽어야 될 자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다윗의 몸에다가 사랑을 담아놓으시는 것. 자비를 담아놓으신다 그 말입니다. 다윗에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 누굴 희생시켰습니까? 우리아를 희생을 시킨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범죄를 통해서 자기가 죽어야 될 그러한 악한 자라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되죠. 바로 이것을 다윗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그냥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래 죽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게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죽어야 될 자가 살아있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너희가 알아라는 것. 이처럼 우리아를 죽게 하시는 그 다윗의 죄를 그냥 보고 계시면서 죽음을 다 우리아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부름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알게 된 그런 긍휼과 은혜를 또 다른 사람이 알기 위해서 그 사람 역시 살인을 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은 다윗의 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을 우리가 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봄으로써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볼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봄으로써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긍휼을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악함을 보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하는 그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악한 것들이 하나하나 정체를 드러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일하심으로써 나는 괜찮다. 난 선하다. 난 믿음이 있다. 이러한 생각이 다 사라지게 만드시고 대신 나같이 악한 자도 나같이 이렇게 불의한 자도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이러한 고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일 속에서 나같이 악한 자가 이렇게 살아있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절감을 할 때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침투에 들어올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예수님 몸에 담겨있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그 가슴이 떨리도록 감사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신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악함을 막지를 않습니다. 그냥 놔두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악함을 막지를 않으심으로써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고 하는 그러한 형제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 지혜를 여러분이 아시냐고 하는 것이죠. 그 지혜를 알아야 여러분 모든 일 속에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진리로 행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가 예배에다 옮기기로 한 이 일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 일 속에서 인간이 어디 갑니까? 의견이 충돌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노도 내뿜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버리게 되고 결국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악한 자 있는가. 입으로는 복음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는 불의한 악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되어가지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배우게 된다면은 그게 참 큰 유익이 아니겠냐. 그 점을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중지되지 않고 계속되었으면 그런 바람도 있는 거예요. 뭐 큰 곳으로 가든 짓건 그건 이제 관심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뭘 배워야 할 것인가. 그게 제 관심거리죠. 그래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끌어 하실지 뭐 알 수 없겠지만은 만약 예배당을 옮기는 일이 계속되는데도 아무런 다툼도 없고 분란도 없고 상처가 형제도 없이 일이 어떻게든 끝난다면은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가슴이 떨리도록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비칠 것이니까. 그것이야말로 인석교회가 진리에 거한다고 증거될 것이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감사와 기쁨 속에 젖어들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겠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나의 고집을 주장하지 않았고 양보했고 형제의 마음을 내가 생각해 봤기 때문에 다툼도 미움도 분란이 없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게 진리에 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뭔가 조금 믿음 가지고 기대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배당 옮기는 일이 중지된다면은 그것도 한 뜻이겠지만은 어쨌든 신자에게 여러분께 참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걸 생각을 하고 판단 분별하는 것, 그 지혜가 여러분께 필요하다. 그걸 여러분은 분명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 반역으로 도망을 치는 그런 현실에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됨으로써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고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 우리의 악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오신 인도다. 그걸 여러분이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편한 방향으로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러한 좋은 내가 생각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 이걸 하나님의 인도라 이렇게들 생각을 하지만은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까지도 악한 것이라는 것, 이걸 알게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은혜였다. 이걸 알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도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비춰진 어리석음이 뭘까? 뭐가 어리석은 것으로 비춰질까? 그걸 아셔야 되는데 31절에 보면은요, 혹은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아이도벨이란 이 사람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모사였는데 그 12절에 보면은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반하려고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반역에 동참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아이도벨이란 이 사람이 그 민심을 미리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대세가 압살롬 기울었다 이걸 생각을 하고 이제는 힘없는 다윗을 떠나서 강자 입장에 있는 힘을 모아놓고 있는 압살롬 편에 선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압살롬 묘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지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무작정 권력의 상징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 이걸 아이도벨의 모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역을 일으킨 것이 결국에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 하나님의 지위를 도전하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 이걸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아이도벨의 모략과 같은 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은 세상의 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도벨의 모략과 같은 그러한 그 생각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궁리에는 방법과 수단들이 이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위해서 4년간 백성들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예를 썼던 것, 일찍 성에 나가서 백성을 만나고 겸손하게 보이고 사랑 인사람 보였던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지혜로운 것이었어요. 세상이 볼 때는 아주 잘한 것이었죠. 근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라 그 말입니다. 내 걸 차지하기 위해서 방법과 수단 강구해 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내시고 증거하고자 하시는 것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긍휼과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완벽히 드러난 것이 뭐냐면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 죽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완벽함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란 얘기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렇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가 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을 담아서 이 땅에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세상의 지혜로 인정을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크나큰 지혜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입장이라 그 말입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인간의 손에 의해 죽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예수 앞에서, 피 흘린 주님 앞에서는 나는 선합니다, 난 믿음 있습니다, 난 착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혜란 얘기죠. 근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자기 악함 속에 그걸로 악함을 보게 되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주님 아니면 내가 어디서 생먹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세상에 볼 때에는 돈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 거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혜가 아니더란 얘기예요. 예수 앞에서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무릎 꿇어버리는 것, 이것이 미련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세상에 볼 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뭐가 나에게 득이 되는가 이걸 잘 살펴가지고 손해보지 아니한 그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도벨은 지혜 있는 사람이죠. 대세를 살폈고 압살롬의 힘이 다 알아챘고 압살롬이 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생각해 볼 땐 잘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대세를 살피지 못하고 반역을 미리 막지 못한 다윗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게 멍청한 짓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세웠다 이걸 알았고, 이 왕이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그러한 자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 누가 반역하는가 살필 그러한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각기 다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달라요. 세상을 사는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르고, 꿈꾸는 게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고. 이게 신자와 세상 사람의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차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세상을 사는 지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지혜지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시니 알아서 필요한 대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지혜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 있게 사는 것이죠. 이게 신자의 지혜인데 세상 그렇게 사는 것을 바보로 취급합니다.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누가 싸워 이기냐, 누가 이기는가, 이런 싸움을 끊이지 않습니다. 이기기 위한 지혜를 자꾸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신자는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증거되어질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게 하나님께는 지혜란 말입니다. 이런 지혜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세상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런 지혜들이 참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뻔히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심판을 믿고 있다면은,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사는 것들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 결과 어떤 것 뻔히 알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마지막 때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로 알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신자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이 도베일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32절에 오면 후세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가지고 거짓으로 압살롬 편에 선 것처럼 꾸며서 척자 노릇을 하게 하죠. 그런데 그것이 다윗이 왕위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 도베일의 모략을 무너뜨림으로써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한 기도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에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에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혜고, 신자는 이런 지혜의 싸움 속에 지금 놓여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비당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예 도벨의 모략 말이죠. 즉 세상의 지혜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예비당 문제에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좀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옮기든 예비당을 짓든 그것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무조건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든가 짓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먼저 튀어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는 지혜를 지혜 속에 생각한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일단 우리가 굳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라 그 얘기입니다. 뭐 크고 좋은 곳으로 가게 되든 짓게 되든 그냥 이곳에 있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다, 이 생각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상황 어떻게 몰아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알고 있다면은 뭐 크고 좋은 거 가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 이래 기도하는 것이 지혜 있는 신의 기도라 그 말입니다. 아예 도베르 모략은 세상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에게 이득되는 것, 나에게 좋은 것, 이게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오직 그걸 얻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 지혜였습니다. 이러한 세상 지혜에서 나오는 기도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일 뿐이고 나의 목적을 위한 기도일 뿐이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지혜 속의 신자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심을 생각하면서 나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시오. 이걸 믿게 하고 이걸 의지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로 돌아갈 거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설사 내가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기도에 나를 맡겨놓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신자의 참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게 미련하게 보이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과연 뭐가 어리석은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지혜는 그걸 미리 보고 사는 것입니다. 미리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련하다 이렇게 여기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그렇게 믿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미련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밝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지혜로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세상 지혜로 살지 않으려고 날마다 싸우는 것이 바로 신자란 말입니다. 무조건 크고 잘되고 좋은 것이 선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벗어나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설사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죽는 그러한 길로 내가 이끌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이 되어진다면 그 길로 나를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가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무조건 크고 좋은 것을 옮겨가고 예배당을 짓고 하는 것을 선한 것이라고 여기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상의 지혜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 우리 관심 둬야 될 것은 뭘 우리가 배울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뭘 배울 것인가, 여기에 모든 관심들이 집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이 없어버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말씀을 두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살피는 이게 사라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지혜 속에 파묻혀 살아가면서 자기의 악관을 보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백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들어봐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여러분께는 다가오지를 못할 거예요. 그걸 깊이 돌아보시면서 신자로서의 참된 지혜가 뭔가 깊이 생각하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을 아신 그러한 지혜 속에서 참된 지혜의 싸움이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긴장감을 갖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말씀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으로 나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루하루 말씀을 비춰서 내가 누구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를 살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실 배우고 깨닫는 그러한 길에 저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리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에서 바로 보게 하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 속에서 우리 은속교회가 진리에 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의 그 마음마음에 하늘의 지혜를 가득 안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